지난번에는 저희들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8절에서 비유란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목적은 듣는 자들에게 쉽게 진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함을 보았으나 듣는 자가 마음이 강퍅하여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죠. 그게 대부분 농사하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그들과 직접적인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고, 그리고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 각각 그 땅, 그 밭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밭, 받으려는 마음의 밭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떤 자는 길가에 뿌려졌고, 어떤 자는 바위에 떨어졌으며, 어떤 자는 가시떨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떨어진 그 비유로 말씀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하여 저희들이 교독의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39절에서 전파라는 제목으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제레미 선교사가 지금 그 말씀을 전할 때 참 이 말씀에 그 많은 열매들이 나왔다고 그 참 그 선교 보고가 들어왔는데, 우리 그 여러 곳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분들의 그 온라인 코스를 하는 분들을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느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 21절이 무슨 뜻인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이라 했다. 이건 무슨 뜻인가? 22번째 질문은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고 하더라. 무슨 믿음을 말하냐? 이제 파도가 너무 쳐서 제자들이 참 죽게 되어서 예수님 깨우고 난 뒤에 예수님 깨면서 하신 말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하냐? 우리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느냐? 불교 신자들도 믿음이 있죠. 그들은 부처를 믿는, 또 우리들의 믿는 그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믿음이 있죠. 구원을 주는 믿음, 또는 어떤 말씀에 어떤 구절을 또 그대로 믿는 믿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믿음인데, 이 본문에서 25절은 무슨 믿음을 뜻한가? 마지막 질문은 38절인데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서 저를 보내버렸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저를 보냈다. 왜 예수님은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거절하였는가? 그 이유는 왜인가? 왜 같이 있고자 하는데 왜 거절했는가? 자, 19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무리 때문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서 왔는데 가까이.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배 위에 있으면서 언덕에 앉은 사람 향하여 씨 뿌리는 비유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많은 무리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 너무나 많은 무리로 와서 그 밥을 먹을 시간도 없고 잠도 이렇게 자지 못한, 쉬지 못한, 그와 육체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그와 같은 그 상황임을 우리 문맥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가족으로서 이 모친과 동생들이 그 예수님이 거기서 잠을 좀 자고 쉬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가족애 때문에 찾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애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그 엄마와 동생들, 이렇게 가족애가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버리고 밖에 왔나이다. 그래서 누가 와서 예수님 전합니다. 당신의 엄마와 동생들이 밖에 기다리고 있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느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 생물학적인 그와 같은 모친과 동생들이 왔다고 했던 그 아니고, 지금 하느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제 적용하는 사람, 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이 생물적인 가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의 그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을 또 형제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크리스찬들끼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죠. 가족적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들은 하나의 형제요, 또 딸은 하나의 자매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 말씀의 안에서 그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의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 결국 생물학적인 그런 모친을 무시하는 부모를 공격 찬양하는 그와 같은 거 아니다. 또 동생들이라든지.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는 그 그리스 말로 하면은 필레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그와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다라는 것을. 22절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랬대. 호수 저편은 지금 이제 가브리나움의 그 예수님 사역 중심대, 가브리나움의 우리 지도에 보면 갈릴리 바다의 그 북쪽 해변가 도심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면 그라사인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라사인은 남동쪽의 그 지역입니다. 남동쪽 그라사인은 우리가 그 보면은 거기가 그 유대 지역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있는 그 그라사인 지역인데 그걸로 떠나감을 볼 수 있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으니 배 안에서 잠이 들었다.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갈릴리 바다가 이제 육지 안에 있는 그 바다인데 미국 생각만 해도 미시간 호수처럼 생각납니다. 그 시카고에 미시간 호수에 보면 파도가 치고 뭐 바다 똑같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되는데 예수께서 이거는 짠물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했으므로 예수께서 잠이 들었다. 그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가 있었죠. 베드로나 또 베드로의 형제 그 안드레 같은 그 어부의 그 생활을 보는데 얘들조차도 우리가 죽겠나이다. 파도가 되게 심하게 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갈릴리 그 바다 보이는 파도가 그 심하게 칠 때 6미터까지 올라가는 그 20피트나 6미터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와 같은 물결을 6미터 올라가 봤어요. 배가 뭐 뒤집어질 수 있을 그와 같은 파도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으니 그쳐 잔잔한 바람하고 물결을 꾸짖었다. 그래서 잔잔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바람과 물결을 잠재우는 그와 같은 능력, 오타르티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 무슨 믿음을 얘기하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서 말하되 저가 너희의 바람과 멸을 명하여 순종하는 거더라. 너희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을 순종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진 주님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명에서 보니까 그죠? 바람과 물, 그 피조물인 이것을 순종하는 그러니까 피조물을 컨트롤하는 그런 하나님, 즉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을 25절에 가르치는 것을 우리 25절 후반과 24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에 대한 그라사인이 아까 갈릴리 그 남동쪽이라 했죠. 바로 약간 남동쪽에 있는데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난다. 귀신 들린 하나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두 사람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공간복음입니다. 서로 이제 공통적인 관점 보는데 조금씩 이렇게 다른 그와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를 이제 에프사이즈인데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으면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간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 무덤 사이에 간다니까 이거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다른 악영의 의지함을 우리가 다음을 통해서 알는데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가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이건 누가 고백합니까? 바로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입을 빌려서 귀신이 얘기하는 말이죠.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니까 당신께서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귀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어서 보면 귀신의 믿음이 볼 수 있죠. 귀신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인 예수인 것을 알고 있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귀신은 바로 타락한 그 천사죠. 그리고 야고보에서 보면은 귀신도 믿고 떠든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그거죠. 믿고 떠드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 나오라 하여 하셨으며 나오라 그랬죠.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영에 참 악령에서 괴로워하는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켜왔을 때 쇠사슬과 고랑을 이렇게 쇠사슬 매아놔도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라 그랬죠. 몰려라는 건 드리븐입니다. 귀신에게 강제로 드리븐 돼가지고 강야로 나갔더라. 그래서 강야로 나가게 됨을 볼 수,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그, 우리가 마가복음 드리븐이라 적혀 있는데, 귀신이 끌리가 강행하다. 강제로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주님은 그 강제로 하는 게 없죠. 항상 주님께서는 그 참, 그 선한 그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치 포도나무에 그 가지에 그 포도 열매가 낸 것처럼 소리 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죄라든지 이런 거 엄할 때도 있죠. 성전에 그 환전상들 상을 들어 없는 여우 같은 경우도 있으시지만 불에 대해서 아주 강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저 가로대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너 이름 뭐냐 군대라. 여기에서 귀신이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라기에는 귀신이 믿으면서 우리 지난번에 제가 그 중국하고 한국 거쳐서 이제 선교를 떠났는데 떠났을 적에 우리 그 사역자님 그 루카스 보고 이제 자동차에 그 사용하면서 그 교회에서 기름 카드를 지불했습니다. 그럼 떠나는 날에 그 차에 그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기름 카드를 도둑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가 그 중국 거기에 있을 때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그 받아서 이제 들어보니까 카드를 가져가 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에 그 도적이 그 카드를 그 루카스 차 위에다가 다시 돌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도둑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봉탄의 카드에 제가 그 중국 한국 선교를 떠난다는 그 내용으로 그 영어로 그 적어놓은 것이 그 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 그것을 느낀 것을 우리가 그 추측할 수 있죠. 그 도적이 하느님의 그 물질을 참 도둑질한다는 이러한 것을 느끼고 양심 가치에 대해서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저 가로대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다. 군대라고 했죠. 군대라는 것이 로마 군대가 3,000명에서 6,000명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귀신들이 들여있을 볼 수 있어요.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마시기를 강. 무지갱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귀신들을 잠가놓는 감금하는 장소임을 가두는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그 가지만은 이 무지갱 그 타락한 천사들은 마귀들은 가두는 장소를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 땅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지갱 열쇠를 받아서 무지갱을 열었더니 이 땅에 그 사단의 역사에서 대환란이 그 일어나는 것들을 구장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을 잡아. 사단이고 사단의 그 밑에 일하는 자를 마귀라 하죠. 그 사단도 마귀죠. 마귀 우두머리 사단이 나니까 1,000년 동안 결박한다. 그럼 묶는 것을 볼 수 있죠. 무주경이 가두는 장소고 거기 큰 쇠사슬을 맡겼다. 무주경이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에 는 반드시 잠깐 놓이더라. 천년 차고 나서 잠깐 놓인다는 이제 백보제 심판 다음에 완전히 개하나라는 불황의 모습을 완전히 이제 그 멸종시키는 그와 같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죠. 천년 왕국 갈 동안에 무적경에 거기 가두는 장소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은 마귀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어떤가? 첫째는 마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지 말라. 우리 뭐 케이블 TV에 보면은 뭐 귀신 뭐 잡는 뭐 그런 케이블 채널도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 말라 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은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아들 딸 그 유대인의 아들 딸을 얘기하죠. 구약 때니까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요술하는 자나 복술자나 요술하는 자. 그리고 우리 그 한국에 보면 젊은 애들 요즘 뭐 점도 치고 사주팔자를 본다는데 사주팔자 그것도 뭐 통계라는데 통계가 전혀 관계없어요. 그것도 보면 결국은 하나의 그 참 이 우주를 뭐 12개를 보고 뭐 사주팔자를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말은 하나의 그 점치는 거야 불가능입니다.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초원의 영을 불러내는 거죠. 너희 저 용납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어떤 죽고 나면은 그 영혼은 전적으로 주님 속 안이지. 그 죽은 영혼들을 다시 불러내는. 그 텔레비 보면은 어떤 그 남미에 그 어떤 여자가 그 옛날 죽은 그 영혼을 불러낸다고 하는 그 텔레비 채널 나오는 거. 그런 가지 말라 했죠. 무릇 이를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긴다. 아주 싫어한다는 얘기죠. 이런 가정한 일로 인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 앞에서 쫓아내시 하나님이 쫓아내는 것을 가정한 일들을 하지 말라. 호기심도 가지 말고 귀신들은 어떻게 하라 하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오리 그를 대적하라 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요. 오리 대적하라 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면 마귀에서 소유는 되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성령이 안에 임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이상 성령은 그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도저히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있지만은 우리가 그 인간이 그 크리스천들이 화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통해서 마귀들에 의해서 이렇게 유혹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할수록 우리는 그들이 그 혈과 육 그 크리스천 그걸 상대로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악연과 상대함을 알고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그 의지하면서 그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그 같은 삶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2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 돼지떼가 그 남동쪽에 그 지역에서 돼지떼는 거기 보면 유대의 그 관할 지역이죠. 사마리아 지역도 아니고 거기에서 예수님께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 갔지만 일반 유대인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가고 그 돌아서 이렇게 간다 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강간이 이에 허한다. 그래서 아마 돼지를 기하는 게 유대인이 아닌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의 그 법에 따라서는 돼지를 불결한 걸로 해서 그것을 사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4장 8절에 보면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다. 만지지 조차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사해기라고 한 것은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어긋난 거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고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려 들어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다. 그래서 이게 몰사시킨 것에 대해서 또 어떤 그 신학자들이 예수님 사역이 잘못됐다. 왜냐 돼지의 많은 생명들을 죽였느냐. 그래서 또 가축 재산을 왜 날렸는가. 가축에 상당히 많은 가축이 있었는데 왜냐 3천 6천 명의 귀신들이 들어갈 그와 같은 그 돼지 떼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면은 예수님 불법 사역지를 처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서는 돼지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구약의 그 법에 적용하면은 불법 사역 처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귀신 들린 자가 구하는 그들의 영혼의 그 목숨이 천하에 썩어질 그 천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겠나? 이 목숨의 영혼에 대한 영멸하지 않은 이 목숨. 그래서 주님의 사역의 중심이 항상 하늘나라와 인간의 영혼 그 구원 거기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도 인생의 그 생명 목숨 33살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느님이요 영원히 지금 살아계시죠. 그것처럼 주님의 그 사역이 중심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볼 때 결코 그 어떤 돼지의 그 뭐 수천 마리가 죽었다 한저 그것보다도 이와 귀신 들린 자의 그 한 영혼이 구한 그 밸류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서는 돼지를 키우는 그 유대 거기에서는 그 불법입니다. 마치 코케인을 큐리는 어떤 공장을 없애는 것 같이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 때 치는 자들이 거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녀와 촌에 구한다. 치는 자 이들은 가축의 재산을 잃어버렸죠. 그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재산에 포커스 했습니다. 오늘날 그 대통령의 선거를 보면은 그가 그 믿음이 개인의 믿음이 주님의 신성을 인정하는지 아닌지 관계없이 그가 얼마나 그 부하게 할 수 있느냐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그 썩어질 것을 구하는 하여튼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는 돈을 사랑한다는데 이와 같은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사람들이 거된 것을 보리 나와서 그래 치던 자들이 먼저 성녀와 촌에 구했더니 그 사람들이 군중들이 따라 나와서 예수께 이르시되 귀신 나간 사람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했다. 귀신 나가서 정신이 온전한 이것이 가장 큰 밸류인데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른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에게 구원받았다. 귀신 들른 것에서 구원한 것과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또 구원받은 이 두 가지의 영혼 육의 구원을 뜻한다고 우리 문명에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라세니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기를 구하다. 오히려 이걸 떠나라고 구해버렸다. 이것이 보면은 우리가 참 귀신은 예수님 보고 그 무주경에다가 가두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 여기에 그 치던 자들 그 백성 떠나라 많은 가축 재산들 잃어버리고 한 영혼이 구해서 이렇게 새 삶을 사는 그것보다도 떠나기 구하라. 그리고 우리 주에도 많은 참 그 참 그 홈리스라든지 이런 좀 집을 잃어버린 자도 있는데 오늘 교회에서 보면 그 홈리스 사회가 전부 다 꺼립니다. 조사를 그때 홈리스 사회가 하려고 보니까 뭐 갈굴 촛불도 뭐 몇 군데 없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뭐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주님이 영의 생각을 하면 그 재정적인 그런 압박 때문에 그 신앙에 대한 그런 것이 참 할 수 없는 참 그러되요 하나님께서 참 저희 본교를 통해 토요일마다 또 이렇게 그 사역을 계속 하게끔 하게 하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께 주어진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토요일마다 이들이 와서 참 코노니아로 많은 그 음식들 이걸 또 먹고 또 주님의 말씀 요즘 요한복음을 또 팀한테 배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포커스가 되느냐 바로 영혼의 그 구원 그게 밸류는 어떠냐 세상이 천하에 썩어질 천하의 그 밸류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수들은 떠나시길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실 때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니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면 가라사 왜 함께 있기를 구했는데 왜 저를 보내느냐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면 세상을 비추어야 되는데 자기가 안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보내서 그 지역에 가라사인 지역에 거기에 참 말씀 지키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사는 걸 추정이 되는데 그들의 대지를 키우고 이런 데에서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는지 일일이 구하라 자세하게 자기에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했냐 주님께서 이렇게 나수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한 거 일일이 구하라.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고 36,000명 되는 그런 귀신을 군대를 제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리에 전파하니라 전파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전파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의 그러한 것을 온 성리에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니까 루카스의 그 간증거리라든지 기도를 통하여 그 잃어버리는 그 개솔린 카드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라든지 또 저는 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돌이 떨어져가지고 그 차가 유리창에 받쳤는데 그 받쳐서 그 돌이 밖으로 튀어나가므로 그 차 안에 타는 사람 다 무사했는 그와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를 통하여 그와 같은 참 우리 생명이 건져진 그와 같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느님의 섬세한 이런 역사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했죠. 해야지만이 우리 마귀와 이러한 것들을 대적해서 주님께서 이길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코스라는 분의 질문을 보면은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느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가페의 릴레이션십 속에 모친과 동생들은 하느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감격해서 그걸 실천한 자다 이러한 것을 그냥 생물학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있어서 그와 같아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강조해서는 볼 수 있고 두 번째 25절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너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 가더라. 무슨 믿음은? 믿음에는 이번은 바람과 물을 순종시키는 주님 거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른 말하면 피조물을 다스리는 주님 다른 말은 창조주에 대한 그 믿음 이렇게까지 확대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 속에서 보면 바람과 물을 순종시키는 주님 여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니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면 저를 보내버렸다. 왜 예수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거절하나 왜냐하면 집으로 돌아가서 하느님 너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신 일을 일일이 구하고 하시니 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하신 일을 원성해봐라. 이거 보면은 하느님이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제가 예수께서 자기 하시는 그래서 이게 하느님과 예수가 동격인 것을 39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원성에 전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 이제 가족이나 친척이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한테 바로 주님의 그 복음 그것을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음 볼 수 있는 그것이 뭐냐 주님이 가장 바라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우리가 부르면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